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짧은 바울 서신에서 복음 묵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고 대화를 시작할 때 인사와 문안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가장 많이 쓰는 인사는 hello이죠. H-E-L-L-O, hello입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그 의미와 유래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hello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야 되는데요. hello는 영어의 또 다른 표현인 holler에서 나온 것인데 중세기 말에 주위 사람의 시선을 얻고자 할 때 사람들이 holler라고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스페니쉬로 인사를 할 때 올라라고 하죠. 올라가 이제 H로 시작을 하네요. 그것과 같은 유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는 프랑스어로 보면 사람을 멈출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멈출 때 올라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holler와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보통 hello를 가리켜서 우리 한국말 안녕과 같다라고 하는데 뜻과 유래를 따져보면 서로 다른 의미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인 반면에 헬로는 저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사와 문안의 표현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 성경 순서로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오늘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13권에서 13번 빠짐없이 그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특이한 표현을 만나게 되면 시선을 멈추고 생각해보기가 쉽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 인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자주 들어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은혜와 평강은 어려운 신학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성경의 가장 짧은 단락에서 복음 묵상이라는 주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부터 3주간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의 경우는 그 전체 내용이 짧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그저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버리기 쉬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문안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와 평강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속하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서론에 앞서서 다음 주 본문에 속하는 편지의 본론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빌레몬이라는 성도와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보시겠지만 바울은 그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나란히 기록하고 나란히 보냈습니다. 그럼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가 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빌레몬서에서만 언급이 되는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빌레몬을 비롯해서 그의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두 명의 다른 인물들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성인 아비아라는 사람과 남성인 아키포라는 두 명의 이름이 추가로 1절과 2절에서 특히 2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신약 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아마도 한 식구였을 것이고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고 그들의 아들이 아키포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은 빌레몬서에서만 언급이 되지만 그의 가정에 속한 그 아키포라는 아마도 그의 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물은 골로새서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아키포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성경 문서에서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언급이 될 때에는 그 문서의 수신자들이 이름만으로 누구인지 알 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면 빌레몬은 골로새 근처에 살면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골로새서의 가장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빌레몬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이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빌레몬이 그의 생명에 대해서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쩌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이처럼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데 왜 빌레몬에게는 이 편지를 보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인데요. 그 사람이 한때 빌레몬에게 속한 종이었고 아직도 법적으로 빌레몬에게 종속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해달라고 그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편지의 서두로 와서 이 서두에서 바울이 매번 문안 인사로 사용을 했던 은혜와 평강을 그가 강조한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오늘도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반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나보다 위치가 높은 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호의와 혜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강이라는 두 번째 것은 이것도 일반 용어이지요. 불화와 충동이나 마음고생이 없이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와 평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용어가 사용되는 인사말이 사용되는 3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또는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13통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전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형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는 속량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의 자유에 요구되는 값을 자유를 주는 측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의 역사이죠.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속량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 불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변화된 신분, 영원하게 새로워진 신분이 바울이 전하는 은혜였습니다. 또 바울이 말씀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와 그리고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이 언제나 일관적으로 전했던 은혜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바울이 사용했던 그 일반적인 용어 은혜가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혜택이자 호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다른 어떤 곳, 다른 어떤 구원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은 언제나 전했습니다. 용어는 일반 용어예요. 은혜. 카리스라는 용어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에 담고 있었던 의미는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문안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것만 강조하지 않고 평강을 언제나 덧붙였습니다. 13권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구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바울은 은혜와 더불어 언제나 평강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결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강 또는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이 한 가지 단어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평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에게 속하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과 대적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불신한다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대적한다는 것은 좀 더 능동적입니다. 나 앞서서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성향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뜻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어긋난다면 자기의 생각에 어긋난다면 가차 없이 비판하고 외면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부분적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해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영원한 평화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그의 마음을 조직하시고 그의 존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고 불화한 이유로 그 결과 평화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구세주로 주님으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은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이 얻는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나란히 갑니다. 그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평강을 얻은 자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해가 저에게는 19살이면 짧은 인생이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제가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가 기도를 마친 후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변화는 제가 감지할 수 있었고요. 분명히 체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마음의 평화였어요.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 그 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해였는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꾹 눌려 있었던 것 같은 마음이 이제는 자유를 얻은 듯 했고요. 삶에 대해 또 앞날에 대해서 기쁘지 않았던 제 마음이 평온함으로 충만했던 것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특히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그 평온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뭘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보내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평온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간증이 막 스펙타큘러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 평강,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평강을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용서와 속량과 새 신분과 성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은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고 확신이 되고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안에, 그 은혜 속에, 그 평강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가장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주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의 그 행동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주님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그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기뻐하며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레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속으로 기억하고 속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을 바탕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바탕으로 타인들을 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아는가? 뭐 사도니까 무슨 이렇게 텔레파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은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그가 보고 느낀 점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하죠.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네시모도 그 내막을 참 잘 알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빌레몬의 삶에서 비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본 것은 받은 은혜와 평강이고요. 이 두 번째에서 보고 있는 것은 나누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 그것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죄를 범하거나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심령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또 심령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평화를 받았습니다. 평안을 허락받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옛사람이 고개를 세우고 또 옛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허락받았는데도 허락받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에 큰 지장을 줍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심령의 불화는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그 부족한 그 모습을 이해하려 하거나 용서하려 하거나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따지고 비난하고 그를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거기에 대해 제 자신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를 내는 나의 모습, 과거의 모습, 머지않은 과거의 모습. 화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In its uncorrupted origin, anger is actually a form of love. 그러니까 화를 내는 감정에 타락하기 전 그 시초를 보자면 화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도 화를 내는 모든 경우가 죄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원인이 내가 주님과 불화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진솔하게 따지고 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화를 낼 때, 제 경우를 볼까요? 제가 누구에게 화를 낼 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는 성도들과 다른 이웃들에게 화를 낼 때 뒤늦게 따져보자면 하나님과 좀 풀리지 않은 어떤 일들,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그 화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웃과 평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현재 맥체인 성경읽기로 사무엘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범한 그 간통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죽음으로 몰아갔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요. 나단에게 정죄의 언어로 선포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죄의 언어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야기 하나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한 일화였고 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고 그에게 속한 어떤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육축들이 넘칩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마치 딸처럼 귀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가진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상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어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유가 자기 자신의 범행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왜, 그 온유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나갑니까? 하나님과의 불화 속에서 그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화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그 불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불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불화의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화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화, 불의한 화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함으로써입니다. 영어로 back to basics라는 말이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back to basics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 여기 학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추구하는 학문이라든지 내가 종사하는 어떤 업종, 그 분야에서 우리가 기초로 다시 돌아가고 시시때때로 그 기초를 체크하는 것만큼 신선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신선한 각도로, 새로워진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Back to basics가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건 베이식 중에 베이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불화한 그 관계를 사람들에게 화를 쏟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한 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되짚어보고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족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을 했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붙잡았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른 어느 무엇도 없이 오직 그분만으로, 그분의 구원만으로, 그분의 십자가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회복하면서 이웃과의 평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충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사랑이라는 그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상태, 모습이긴 한데요. 형태이긴 한데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또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교제. 여기서는 그 가장 보편적인 교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어떤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을 나눈다. 나눔과 실천을 의미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바울은 그 실천의 대상을 주님과 다른 성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코이노니아, 믿음의 실천,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실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믿는 바를 나누는 대상은 주님과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내용을 나누는 것을 우리 전도라고 하죠. 분명히 전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나온 책을 쓰신 제이 스타일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전도를 포함했으면 포함했지 전도를 포함하지 않을 만큼 협소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성도들을 대하는 것,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이 사람들을 대한다는, 이 인격체들을 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바울은 그 믿음의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죠. 알게 하고 미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번역을 보시면은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선을 더욱 깊이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나눌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와 혜택들을 받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를 해보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면 내가 준비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나는 믿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믿음이 그냥 어떻게 내가 해서 그냥 얻은 게 아니구나. 이 믿음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평화를 누린다 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인격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대해줄 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지치게 하신 분은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너무 달리고 너무 헌신하고 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들,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난 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접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나갈 때 나는 마치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할 것 같고 나의 시간을 탈탈 털어야 할 것 같고 나의 땀 마지막 방울까지 탈탈 털어야 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방편들이 고갈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믿음을 실천하며 나누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삶 속에서 이미 본 것이 있고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 명하는 그것이 일반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이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지 그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이 6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누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가 된다는 점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면 바울의 기쁨이 담겨져 있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만약 빌레몬이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만 했다면 그래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니까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냥 고백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고 사도된 나도 기쁨으로 충만하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면 기쁜 기도들만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만 나온다. 이런 의미로서 빌레몬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인데요. 주님을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고 그를 기뻐하지만 결국 그가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인지 그 답은 장차 그의 삶에서 나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스냅샷을 찍는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그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죠.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름들 속에서 훗날 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기쁜 만큼 그 믿음을 실천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덕을 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별명 아닌 별명을 달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빌레몬은 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자매, 형제 자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쉽게 넘어가죠. 형제 자매. 근데 이게 얼마나 애틋한 표현입니까? 특히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런 용어들을 별명처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키포의 경우를 보면은 그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군사가 된 아키포라고 말합니다. 아키포가 어쩌면은 그 로마 병사의 신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정말 신앙의 최전반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의 병사다. 주님의 솔저다. 이런 표현을 또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갇힌 자, 지금 감옥에 있는 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prisoner,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죄수로 해서 감옥에 갇혔는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금 갇힌 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나누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자랑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 내용을, 이 별명을, 자신의 수식어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인사는 우리가 들을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강, 복음이 설명이 되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혜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그 은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평화를 상실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재기억하고 그 은혜에 잠기는 믿음을 발휘하십시다. 우리를 일으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부한 은혜와 풍부한 평강 속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짧은 바울 서신 우리 빌레몬서에서, 이 서론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소통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혜택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있고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큰 격려를 받고 사도된 그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볼 때 빌레몬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 이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는 이 모습 안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를 알고 있는 지인된 그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것인지 저희들 기억하고 또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며 날마다 충만하게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